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12절. 자, 화면도 보이시죠?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감해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아멘. 예, 오늘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 제목을 제가 그림자같이 보내는 인생이라고 하면서 예, 12절 끝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이라는 표현 때문인데요. 이게 사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살면서도 그림자를 신경 쓰며 살지는 않습니다. 그림자 모양이 이상하다. 오늘 그림자 왜 이렇게 짧으냐. 왜 내 그림자는 다른 사람보다 뭐 색깔이 뭐 이렇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림자 같다는 그 말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그림자 같은 인생이다. 이 말을 들으면 되게 마음이 씁쓸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를 쭉 읽다 보면 전도서 말씀에 우리가 공감하는 바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보면서 과연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인생의 이런 허무함, 그림자 같은 것에 그럼 신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오늘 생각해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에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2절부터 이제 10절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요. 자,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재물과 부여, 존귀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재물과 부귀와 존귀를 얻었다 하는 순간 그 다음은 뭐냐? 재물을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요함, 존귀를 얻었으면 그러면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얻은 사람이 자기가 못 누리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 것을 알았을 때 그 마음은 어떠할까? 이게 무조건 불행이라고 느낀다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지금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돌아서면 바로 이게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 아니면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될 것을 안다면 당연히 불행하죠. 그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는 복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은 그냥 전도서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볼 때 너무너무 부러운데 본인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전도자는 말하기를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그래서 아무리 남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것을 가졌다 해도 그것으로 만족함이 없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럼 낙태된 자, 태어났다가 바로 배속에 있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난 것보다 더 못하지 않느냐. 왜요?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엄청 애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써서 얻어도 자녀도 많고 장수까지 해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2절, 3절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좀 이렇게 숱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4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감에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하다. 낙태될 때 그 생명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죠? 앞에 나오는 그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소에 산 날이 많아도 행복하기 없는 사람과 낙태된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사실은 낙태된 사람도 사실은 그 생명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왔다 그냥 가버렸는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람보다도 오래 살아서 장수해가 자식이 100명이 넘어도 행복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 짧다고 하면 의미가 없느냐. 아니면 오래 산다고 해서 그 생명이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사실은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참 우여곡절도 많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이 전도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이 살았던 그 시대도 똑같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그죠? 열심히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하다. 즉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마음껏 먹고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는데도 식욕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또 계속 먹으려고 그냥 일만 해야 되느냐. 이건 언제 끝나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벌어서 먹어야 되느냐.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은 이제 어릴 때는 정말 짜장면 한 것 가지고도 엄청 좋아했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짜장면 저도 안 먹어요. 왜요? 그 밀가루 몸에 안 좋다고 안 먹죠. 옛날에는 몸에 좋고 안 좋고 어디 있어요. 무조건 먹어보지. 이게 사람 사는 게 만족이라는 부분과 행복이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만족할 것이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식욕이 과연 만족하지 않는다면, 채워지지 않는다면 열심히 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리고 8절, 9절,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자, 우매자, 좀 우둔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겠느냐고 비난받는 사람이나 참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다른 번역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안다고 해도 가난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차라리 돈 많은 바보가 낫다 이거예요. 돈 없이 지혜로운 뭐 하느냐. 그 지혜가 빛을 보느냐.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이나 이 전도자가 살았던 그 시대나 사실은 사람 사는 건 거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그런 고통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게 번역이 조금 읽어보시면 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게 흐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번역에는 굶어 죽는 것보다 눈 뜨고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말을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귀하고 뭐 귀하게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누가 지혜롭냐 누가 더 바보냐 뭐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사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뭐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 이것도 번역이 어려워서 금방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든 건데요.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결정되지 않은 일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어떤 일인지는 알 수야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어른에게 왜 이러냐고 따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러니까 이 말은 전체 흐름을 쭉 보면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인생이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 들은 말처럼 착하게 살면 뭐 부자가 된다든지 열심히 공부해서 지혜롭게 살면 훨씬 잘 된다든지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잘 부양하면 행복해질 거라든지 돈도 많이 벌고 자식도 많아서 농사를 지어도 남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또 자신도 장수하게 되면 행복하다라고 나는 그렇게 배웠는데 이거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이 많은 사람에게 어른에게 가서 왜 이렇습니까? 라고 따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어른도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 말은 다른 번역으로는 말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헛수고를 하는 것이다.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뭐 저도 이제 사실 그 전도서 사역을 시작할 때는요 이제 그 누구든지 만나서 진심으로 대화를 하고 말을 하면 통하고 설득이 되고 대화가 돼서 이게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잘 안 돼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건 헛수고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절대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림자 같은 인생, 하루살이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 무엇이 좋은 일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다른 번역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려줄 사람이 있겠느냐? 알지도 못한다. 여러분, 자 제가 그냥 차근차근 쭉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듣고 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씩은 생각해 봤던 일인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뭐 대학에 합격하면 엄청 좋을 줄 알았는데 대학에 합격, 대학에 가보니까 공부할 거 더 많아지고 또 등록금이 없어서 고생할 수밖에 없고 또 군대 가면 제대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제대도 더 고생스럽기만 하고 목표가 있고 시간 지나서 열심히 살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번씩 이렇게 꺾이거나 돌아갈 때 느낌이 바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보람이 없다. 또 그 위치까지 가면 정말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만큼 이 그 장례식에 많이 참석해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직업상 장례를 집전도 많이 하고 또 참석도 많이 해봤는데 생각을 참 많이 나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제가 봤었던 그 많은 사람들 친구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봤어요.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허무해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친구의 목소리를 들어보려 들을 방법이 없고 또 뭐라 알려줄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도 없어요. 다 허무해요. 누구나 허무함을 느끼지만 일상에 쫓겨서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허무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몇 년 전에 여러분 전파린 권사님 기억나십니까? 전파린 권사님이 밑에 새벽기도 하는데요. 새벽기도 마칠 때 돼가지고 갑자기 오시더니 이제 불 끄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시더니 저를 탁 잡더니 말씀하시,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때 기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곽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 소천하셨거든요.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가 정파림 권사님 돌아오시고 나서 정권사님과 함께했던 이 또래들, 권사님들이 전부 다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왜? 같은 나이 또래가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아 드디어 다음에 누군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돌았던 기억이 나요. 어떤 마음인가요? 허무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최원종 집사님 소천하고 나서 우리 친구분들, 장로님 집사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분이 왜 이상할까요? 야, 뭐 이런 끝나고 하면 지나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열심히 산들 그래도 집사님 두 아들 뒷바라지 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 그래도 일하면서 잘하려고 많이 열심히 사셨거든요. 왜 제가 옆에 지켜봐서 잘 알아요. 그렇게 산들 무슨 소용이 있죠? 병치료하고 항암치료하면서 그 고생을 하시는 모든 모습 그것도 그걸 제가 옆에서 다 듣고 다 알거든요. 마음이 저도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참 아깝고 너무 아쉬워서. 근데 친구분들은 저 또 다르죠. 왜? 저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함께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전도서에 나오는 인간이 헛되다, 즉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되게 기분 나쁜 일이죠. 힘이 쭉쭉 빠져요.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의 죽음이나 친구의 죽음이든 아니면 내가 아는 지인의 죽음이든 그 죽음의 장례식에 가서 허무함을 느끼지만 그러나 일상에 쫓겨서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요. 무슨 말이냐면 허무함을 느끼지만 그 다음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한 그 다음은 뭘까요? 그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허무하구나. 우리가 부활도 약속받았고 또 천국도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천국을 알고 부활을 안다고 해서 허무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좋은 말인가 알아요. 부활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몸의 부활이 내 부활도 될 것을 내가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허무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신자가 불신자 똑같이 그 허무함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솔로몬이 성경을 세 개를 지었잖아요. 아가서하고 잠언하고 그다음에 전도서입니다. 아가서는 아마 이제 젊었을 때에 피 끓는 젊은이 있을 때 아마 아가서를 지은 것 같고 그다음에 중년이 돼서 중장년이 되어가지고 아마 잠언을 지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거의 인생의 말년이 되어가지고 이제 전도서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허무함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 사람으로서 살아보고 겪어보고 최고의 영광을 맛보고 나서 그러나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생각하는 거죠. 과연 남는 건 뭐냐예요. 허무,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전도서 맨 앞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끝나버리느냐. 여러분 전도서의 영성은요 허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허무를 진하게 느껴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그 기독교 신자들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이 교계 지도자들도 뭐다 마찬가지지만은 우리에게 제일 부족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이런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아, 내가 감히 이런 말 해도 될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왕 앞에서 이렇게 할 행동인가? 이런 생각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부족한 거예요. 이게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돌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좀 봐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아니, 말씀을 배울 때에 교리적인 부분에 생각하지 실제로 돌아서서 신자가 그 마음에 뭘 품어야 되는지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기쁨, 위로, 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기도해서 복 받아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영성의 완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자, 부모 입장 똑같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줘요. 그럼 자식이 돈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야, 이거 내가 가져도 돼? 써도 돼? 막 써요. 근데 그 돈을 준 사람이 부모인데 시간 지나면 돈을 아무리 줘도 그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그 태도가 바뀌질 않아. 오히려 속된 말 이런 말 하죠. 돈 찍는 기계인 줄 알아요. 손만 벌리면 줄줄 알지. 그러면 부모로서는요, 자식에게 뭔가를 주고 돌보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지만 정말 바라는 건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큰 기쁨과 깊은 유대감, 그러니까 정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살아보니까요, 자식과 관계가 그 좋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애를 써도 잘해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누구의 사랑이 더 큰가요? 여러분, 언뜻 생각해도 하나님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가 자식들 생각하는 만큼 그 자식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잘 대해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와 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정말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며 우러러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우러러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싹다 치워버리고 딱 한마디 묻는 거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믿을수록 예수 믿고 살면 살수록 과연 인생의 그 자신의 허무함은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거예요.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세상 딱 떠날 때 에라 모르겠다. 천국이 어디 있어? 예수님께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사람들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허무함을 다른 인생과 똑같이 겪는 허무함을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허무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인생 끝이 쫑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림자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자녀로서 내가 왕이신 그분의 자녀, 즉 왕자와 공주로서 그 아버지 된 왕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 외에는 사실 우리 인생의 의미는 사실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전도서는 우리의 깊은 핵심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오늘 우리가 이제 6장을 읽었는데요. 3장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중간중간에 답이 나오잖아요. 전도서의 답.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자, 영원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잠깐 있다가 사라진 걸 느꼈어. 근데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정말 허무함을 진하게 느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3장 11절 끝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두려움, 내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영성은 뭘까?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 예수를 오래 믿으면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될까? 진짜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바뀔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전부 다 하나님 거잖아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다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왕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함부로 말하는 거, 함부로 행동하는 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그 신앙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느냐? 허무함을 뭉개버리고 자기 인생에 계속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좋겠다. 이거 아니네. 저거 하면 좋겠다. 야,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 진짜 뭐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 사람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결과를 이루는 가운데 과정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해. 그냥 자기 생각 너무 열심히 해. 막 기뻐. 내가 열심히 살고 있구나. 다 끝나면 뭐 할 건데요. 그런 식으로 자꾸 허탕만 치고 사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또 기도하면서 생각해봤죠. 과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우러러보는가? 야, 참 이 말을, 그런 질문을 하며 기도할 때에 참 영성이란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왜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훈련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내가 정말 애를 써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들과 수많은 성도들의 장례식에서 그 허무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못 맞추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인 거예요. 내 마음, 내 문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먼저야.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은 접어버려요. 왜? 그건 다음에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무 문제 없고, 뭐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경외 안 하고도 잘만 자는데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보기를 원하십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영성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우리를 다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영접하실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럼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마지막 영성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진짜 하나님의 딸이야 이런 생각이 딱 들면요,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어떻게 왕을 함부로 대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단순한 그런 이야기지만 그러나 자신의 인생의 허망함을 진하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된다는 것. 자, 오늘 이제 읽은 요 6장 뒤에 또 읽어보면 계속 그 내용이 반복이 돼요. 근데 물론 씁쓸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전도서를 쓸 정도로 참 고귀한 그런 깨우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사람이라는 건참 그런 거죠. 이렇게 깨달아도요, 말년에 이방 계집애 홀리는 혀에 홀려가지고 우상숭배를 정말 극심하게 했던 그런 큰 죄를 짓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만이 사실은 우리의 영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합니다. 기억하셔서 그림자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자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